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올해 우리 대주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그 주제 아래 오늘은 지역교회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어느 날 한 도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처음 디뎠던 대륙이었고 거기서 처음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없었던 유럽의 헬라 문화권 지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누구와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혹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려고 광장과 거리들을 다니며 돌아봤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 강가에서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자기처럼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옷감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사도와 그의 동료들은 그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요. 복음이 새롭게 전파된 바로 그곳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인 제1호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곳에 참 잘 왔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지. 사도와 그 동료들이 이런 생각을 그치기도 전에 불과 며칠 후 그곳 일부 거민들의 말도 안 되는 미움을 사게 되고 사도와 그의 동료 하나가 붙잡힘을 받아 이유 없이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그곳 그리스도인 제2호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빌립보서 말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묵상 주제로 제시했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 중 한 문서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묵상하는 식의 설교를 가리켜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본문을 설명하고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설명한다는 뜻의 용어로서 강해 설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라고 해서 다 복음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소망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이고요. 주어진 본문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에서 다시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해 설교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늘 시작하는 빌립보서 말씀 묵상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시의 제1호 기독교인 루디아 자매처럼 또 제2호 기독교인 그 간수 형제처럼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설립 일원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시작된 교회이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보내셨을 때 유럽 땅을 밟고 가장 먼저 정착을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바울은 또 다른 도시 로마의 감옥에서 10년 전에 그가 교회 설립의 영광을 허락받았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편지의 시작으로 당시 헬라 문화에서 주고받았던 편지의 전형적인 시작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주고받은 편지는 어떤 형태였는가 하면 먼저 발신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간단한 문안 인사로 당시 편지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편지 서론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발신자를 편지 시작에서 밝히지 않고 마지막에 넣죠. 그래서 버클리에서 기순 올림 이런 식으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넣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첫 부분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인데 보통 자기의 편지의 시작에서 발신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자신의 호칭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만약 빌립보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처럼 내부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교회를 훈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책망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이 발신자는 이 편지의 기자는 사도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경 지도를 담당시키신 사도의 말씀이다 라는 점을 주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훈계와 책망을 받아야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아도 바울을 사도로 알고 있고 그것도 빌립보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들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쓰임을 받은 귀한 사도로 충분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호칭 없이 시작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서론에서 사도가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구했던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평강인지 우리 오늘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할 때 디모데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그 빌립보에서 전파됐던 사건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시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그 10년 전 그날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속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그것도 바울과 함께 설립 멤버로서 수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빠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수식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수형의 헬라어 언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종이나 하인 또는 노예를 뜻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자유인이 아닌 하인이나 몸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신분의 격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인, 종, 노예면 똑같은 어떤 신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계급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어서 주인의 일을 도맡아 한 후에 퇴근하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전에는 자유인이었는데 빚을 지거나 어떤 이유로서 이제 자유를 잃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몸종이 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섬기면서 그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될 목적으로 지금 종살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묘사한 둘로스라는 것은 어떤 종의 개념인가? 둘로스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에게 종속이 되고 완전히 주인의 소유의 경우를 가리킨 종의 개념입니다. 영어로 이런 종을 가리켜서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servant 하면 종인데 거기 bond라는 말을 붙여요. bond servant는 bond라는 건 묶여있다, 결박되었다, 자유가 없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bond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한 헬라인의 신앙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셨죠. 그는 헬라인 백부장이었는데요. 그가 병든 자기 하인을 고쳐주십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기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면 그가 하고 저것을 하라면 그가 그것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가 움직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 자신과 목회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주님의 종, 주님에게 종속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만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죠.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시면 그 유명한 5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둘로스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둘로스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나 목회자나 사역자뿐 아니라 어떤 특수한 층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특수하다는 게 높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의미로 구분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교인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아버지의 둘로스, 그 종이 되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둘로스가 될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종, 노예, 결박, 종속,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없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안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둘로스 이 종의 개념,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 속에 은혜와 평강이 존재합니다. 넘쳐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누구에겐가 종속이 되어 있는, 묶여 있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몇 구절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우리가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면 31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둘로스 죄의 종속된 종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디자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의 말씀과 지도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디자인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목적을 원하지 않고 사탄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자기 욕망을 절대화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면서 그들이 망가지고 또 그들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망가진 자신의 안목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을 얻고 다른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와 그에 따른 정죄함, 저주와 심판의 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신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엮여진 틀에서 우리가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게 묶여버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섬기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개인 자유가 없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섬겨야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이 인류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개인 자유를 절대적 목적으로 앞세우는 이 시대와 이 문화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창조 때부터 각자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무엇인가에 묶여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둘로스로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둘로스가 되었던 그 무엇이 또 그 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지배를 그에게서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면서 그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할 때 이집트 시대를 그때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잊고 있습니까? 그때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누구의 종속되어 있는 신분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묶여있고 일하라면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이집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의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둘로스,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종으로서 많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종을 위해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전체를 다시 보면 이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종으로 묘사한 후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문법상 이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요.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곧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죠.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증거되었을 때 두 가지 필수적인 개념이 그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그 표현에 추가되거나 아니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냥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점에 대해 지난주에도 깊게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칭의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의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로 더 가보시면 우리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빌립보 조금 전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시면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의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되풀이하지 않고 이 구절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장 나의 의로운 모습 안에서도 불의의 때가 묻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언제나 의로우셨던 성자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성자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늘아버지의 모든 법과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색 없이 의로운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몸소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감동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비로소 보게 되고 자백하며 애통해하는 회개를 실천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믿어 주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나의 목자로 모셨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100% 속한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값을 치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값이 치러지지 않은 선물이 아니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아들의 피와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그런 자비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또한 이와 같은 구원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얻었다, 화목한 관계를 얻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회개와 영접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 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성자 예수께서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 공로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대상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은 나의 하늘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나를 앞서가시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맏형이시고 내가 본받는 맏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자 그분을 따르는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와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약속받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이게 왜 평강인가? 왜 평강을 구하는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 안에 분명히 있는 불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은 어떤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화라든지 관계 속에서의 불화라든지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일들, 그것이 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어떤 편리에 대한 욕망 또는 성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런 불의가 드러날 때, 그리고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되죠.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동시에 이와 같은 나를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깊으신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내, 언약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개를 하면, 죄를 범하면은 그걸 합리화하고,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거나 또 죄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을 때는 요리 빼고 조리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노만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만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내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불의가 드러나고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회개하는 중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상황에서도 내 중심은 평화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크리스찬으로서 남아있는 불의와 그 무능함만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비록 그 속도는 더디지만 내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신실한 생각을 하고 의롭고 신실한 목적과 계획이 일어나고 의롭고 신실한 행동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속도는 더디고 변화는 더디다고 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디게 변화하고 있지만 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청사진을 지금 찍으셔서 보시면 아직 합격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아들의 의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나를 합격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했을 때 추가되거나 암시되는 필수적인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개념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고 했어도 됩니다. 어느 말씀에서는 그 교회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원어의 문법을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빌립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울러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만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성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와 그분의 교회라는 틀 속에서 주어진 그런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은 우리가 지역교회의 몸을 담고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기억되고 다시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지역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어떤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또 그들이 어떤 조직의 틀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암시가 없었으면 그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을, 그 교회의 직원 호칭을 쓰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직화된 모습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직분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죠. 주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모든 생활을 감독할 지도자들을 세우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세워주고요. 또 때로는 사도가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지도자가 여기서 감독들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감독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바른 복음을 풍부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지 살피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통한 그 복음 중심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서로 대하고 복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지어가고 있는지,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도 감독들이 살피고 필요에 따라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뭐 단순한 일로 다퉜다 하는 걸 가지고 감독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과 상반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든지, 이거는 교회에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서로 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걸 은혜롭게 바로잡아가는 사역도 감독의 담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독을 가리키는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피스코포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총괄하고 모든 것을 살피는 역할을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고요. 똑같은 직분인데 우리 성경에서 장로로 번역이 되는 프레스뷰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으로 더 어린 자들보다, 연소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점을 강조한 것이 장로라는 그 표현이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도 동원이 됩니다. 또한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강조한 포이메인이라는 단어도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책을 맡기시고 이와 같은 직책을 맡은 지도자들을 그 성도들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그 지도의 틀 속에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는 감독뿐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직분으로 매번 한 가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교사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감독이라는 직분 이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집사는 한 가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디컨 해가지고 집사 곧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사회와 문화에서 디아코노스는 종의 일종이었습니다. 몸종의 일종으로 특히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주인과 그 가족들 또는 주인과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디아코노스는 서 있습니다. 근처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식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종이 아니죠. 그런 점은 다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분은 종이에요. 디아코노스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명칭이 종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받은 섬김의 소명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전체를 살피는 눈이 되고 집사들이 감독들과 함께 교회 곳곳, 성도들 모인 곳곳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손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를 주님께서는 지역교회 형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교회의 감독과 집사, 그 직분이 누구를 보고 세워진 직분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지으시고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을 실시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감독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감독들은 장로와 목사로 오늘날 구분이 되는 교회의 감독들은 누구보다도 감독 중에 감독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감독 중에 감독이실 뿐 아니라 집사 중에 집사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찾아볼 구절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집사 직분의 표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 바로 앞부분에서 25절부터 27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섬김과 종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처럼 서로 섬김은 그 표본이 예수님이시고요. 한 지역교회의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소명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섬김에 앞장을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자 G. 월터 헨슨이라는 박사의 글에서 또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바울의 섬세함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헬라어로 기록한 편지들을 시작하는 인사로 은혜를 구했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인 평강, 샬롬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샬롬을 합친 바울의 인사 속에서 그곳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평화로울지어다, 영어로 하면 peace with you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합니다.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은혜만 얘기해도 되는 그 자리에서 평강을 넣습니다.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역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샬롬을 동시에 구하는 곳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공통점 아래에 모여서 함께 감독과 집사들이 사역하는 공동체의 틀 속으로 들어와 서로 신앙과 삶을 위해서 차별 없이 섬기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서로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풍성하게 체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없겠지만 늘 우리의 다짐이나 믿음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늘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었다면 우리는 100%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나 이런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손색 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을 찾아 그분 앞으로 가서 그분의 십자가 속에서 그분의 구원 속에서 그분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십시다. 그곳에서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십시다. 누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변화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를 통한 그 문안 인사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빌립보서의 묵상이 저희들 묵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설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그 결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